EBS 라디오 고전읽기 플루타르크 영웅전 중에서 알렉산드로스를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읽기 서혜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명을 믿으시나요? 요즘 저는요, 알렉산드로스를 만나면서 이 운명이라는 걸 자꾸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알렉산드로스의 운명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해져 있었잖아요. 정말 운명이란 게 어떤 초인간적인 힘이 존재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알렉산드로스처럼 제 운명을 한번 시험해보고도 싶고요. 또 미리 제 앞날도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동시대에 태어나서 고전읽기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도 운명 아닐까요?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낭독해 주실 저의 운명의 낭독 파트너입니다. 백운철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명의 낭독 파트너 혜정 씨, 저 백운철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철 씨는 운명에 대해서?
아, 저는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까지는 아니고 왠지 운명은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는 제가 개척해보고 싶은, 도전해보고 싶은,
네.
하지만 그 베이스는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는
네, 근데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젊은 시절을 지나와서 생각해보면요,
네.
너무 안정적으로만 이렇게 살면
네.
참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그래요.
저는 약간 롤러코스터를 탔거든요.
아,
그래서
뭐,
네. 롤러코스터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운명이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 알렉산드로스가 그라니쿠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걸로 어제 낭독 마쳤잖아요.
네.
그럼 이 알렉산드로스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청취자 여러분?
낭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라니쿠스 전투에서 승리를 차지하자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어느 쪽으로 진격해야 할지 결정을 할 수 없어서 얼마 동안을 망설이고 있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을 공격하여 모든 것을 그 싸움에 집중해야 할지 아니면 소아시아 연안을 완전히 손에 넣은 다음 다리우스와 결전을 벌여야 할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이다.
다리우스냐 해안 정복이 먼저냐 아, 거 참 고민되네. 이거는 마치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응?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와 같은 문제잖아. 난 엄마가 더 좋긴 한데 말이야.
그가 이런 생각 때문에 한동안 주저하고 있을 즈음 알렉산드로스 주변에서 신기한 일이 한 가지 벌어졌다. 리키아의 크산토스 시에 있던 샘물이 갑자기 넘치더니 동판 한 장을 토해낸 것이었다. 이 동판에는 이런 글이 고대 문자로 새겨져 있었다.
페르시아 왕국은 그리스 군에 의해 멸망할 것이로다.
이 일로 알렉산드로스는 큰 용기를 받게 된다.
그래! 결심했어! 먼저 소아시아 연안을 완전히 장악해서 힘을 키운 다음 다리우스를 쫓아가는 거야!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결심하고 곧 해안을 따라 진격하여 실리시아와 페니키아를 정복했다. 그리고 바로 팜필리아 해안을 따라 진군한다. 팜필리아 해안은 언제나 거센 파도가 밀려와 험한 낭떠러지 밑으로 시커먼 파도가 부서지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알렉산드로스가 이곳에 왔을 때에는 하늘이 맑아지고 바다도 잔잔해져 마치 그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만 같았다. 고대 그리스 희곡의 대가 메난데르는 그의 희곡 속에서 이때의 일을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면은 그는 바로 문 앞으로 걸어온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행운처럼 내가 바다를 건너려고 하면 사나운 바다도 잠잠해진다.
알렉산드로스는 무사히 팜필리아 해안을 지나 피시디아인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윽고 프리기아를 정복했다. 프리기아의 수도는 고대 미다스 왕의 거성이었다고 하는 고르디움이었다. 거기서 알렉산드로스는 제우스 신의 신전 기둥에 산수유나무 껍질을 꼬아 동여매져 있는 한 전차를 보게 된다.
허허, 여기 웬 전차가 이렇게 꽁꽁 묶여 있어?
그러자 그 지방에 살던 한 노인이 대답했다.
그 전차를 동여매고 있는 매듭에는 한 가지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노인의 말에 흥미가 생겨 다시 물었다.
전설? 무슨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단 말이오?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전설이옵니다.
실제로 전차를 동여매고 있는 끈의 끝은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복잡한 매듭 속에 감춰져 있었다. 수많은 영웅들이 아시아의 왕을 꿈꾸며 그 매듭을 풀려 했으나 어찌나 견고했던지 누구도 풀 수 없었다. 하지만 자신감 빼면 시체인 알렉산드로스는 과감히 도전해보기로 하는데.
이 정도 매듭 내가 두 눈 감고도 풀 수 있지.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허리에 꽂고 있던 칼을 빼들어 매듭을 댕강 잘라내는 것이 아닌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져오던 고르디움의 전설은 알렉산드로스 칼질 한 방에 끝나버린 것이다.
아니, 우리 고르디움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이게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오던 전설인데 힘들다는 신용이라도 좀 하든가. 그렇게 허무하게 칼로 잘라버리면 우리 고르디움 제면이 뭐가 되냐, 참말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가위로 잘라냈어야 했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워.
한편 전설의 매듭을 너무나도 쉽게 풀어버린 알렉산드로스는 기고만장하여 소리쳤다.
봤어? 봤어? 이거 너무나 쉽다. 보았냐고? 바로 내가 고르디움의 전설 속 주인공, 세계를 정복할 자다!
알렉산드로스의 이 일화를 계기로 고르디움 혹은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끊는다는 말은 복잡한 문제를 지혜롭고 대담한 행동으로 풀었다는 의미로 동서고금을 통해 회자되고 있다. 아, 고르디아의 매듭을 끊었다, 이 말이 여기서 유래됐군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복잡한 문제 해결했을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복잡한 문제를 비유하는 말을 고르디아의 매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매듭을 풀으라고 그랬지 끊으라고는 안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를 끊어낼 수 있는 생각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러게요.
콜럼버스 달걀. 달걀 세우라고. 그쵸. 그럼 나도 할 수 있다. 네. 네가 해봐. 왜 그때 하지 그랬어? 콜럼버스가 얘기했었던 그런 생각인데. 와, 멋있는데요?
야, 근데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더라도 네. 막상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아니 이거 풀으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자를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요즘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어떤 백만장자가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딱 청중 앞에서 강연을 싹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기 지갑에서 100불짜리 하나를 딱 끄집어내더니 가지고 싶은 사람! 청중들이 손을 다 든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가지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쭈삣쭈삣쭈삣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연장으로 올라가서 그 사람 가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강연자는 손을 높이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에서 채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강연자가 지금 여러분들이랑 이 사람이랑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하고 이제 강연을 맺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매듭을 푸는 게 아니라 끊는 사람의 행동 아닐까. 행동하지 않으면 부도 따라오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를 밑에 깐 건데 마찬가지로 세계를 정복할 사람은 꼭 풀지 않아도 확 끊어버리는 그런 자기 그 실천력.
행동.
예, 그것 때문에 알렉산드로스가 빛을 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번 낭독에서도 이 알렉산드로스 앞날을 예언하는 스포일러가 두 가지나 나왔거든요. 동판에 페르시아 왕국은 그리스군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네. 쓰여 있었잖아요. 네네. 또 세계를 정복할 자만이 풀 수 있다는 그 고르디움 매듭도 알렉산드로스가 딱 끊어서
풀어버렸고. 네, 네.
끊은 거죠. 푸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아마 이미 알렉산드로스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건 좀 고통일 것 같은데.
실제로 뭔가 내게 이 앞날을 예견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 한 적 있으세요?
저는 저 어머니가 네. 내가 너 연극할 줄 알았어 하는 그게 있었어요. 너 배우 할 줄 알았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서 저의 운명을 어머니가 먼저 보시지 않았을까?
아,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참 의미 네. 있는 얘기죠.
그렇죠. 통곡을 하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예. 예,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버벌진트가 피처링했네요. 다비치의 녹는 중. 다비치의 녹는 중 들으셨습니다. 녹이는 방법도 있었겠네요. 아. 노래 듣다 보니까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녹이는 방법도 있었겠네요.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은 여기 문자 참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 그렇네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전읽기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운물 정해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들으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알렉산드로스의 뒤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독 이어갈게요. 알렉산드로스의 소아시아 연안 진격은 계속됐다. 알렉산드로스는 고르디움을 지나 파플라고니아와 카파도키아로 진군하여 모두 항복을 받아냈다. 그러던 중 페르시아의 해안 지방에 배치한 군대 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웠던 장수인 멤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만일 그가 살아있었다면 알렉산드로스의 행군에 많은 방해가 됐을 것이므로 이 소식은 알렉산드로스의 아시아 공격을 더욱 부추겼다. 하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킬리키아에서 한참을 머물러야 했다. 한편 다리우스 역시 수사로부터 60만 대군을 이끌고 알렉산드로스를 향해 진군해오는 중이었다. 다리우스는 알렉산드로스가 킬리키아에서 오랫동안 지체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두려워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여 더욱 자신만만하게 진군을 서둘렀던 것이다.
어젯밤 꿈자리도 좋았겠다. 이참에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알렉산드로스를 끝장내줘야겠다.
전하, 무슨 꿈을 꾸셨길래 그리도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것이 말이다. 아, 아니다. 괜히 말했다가 부정 탈락.
에이, 소신한테만 살짝 말씀해 보십시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이래봬도 제가 해몽 자격증이 있는지라.
아니, 세상에 그런 자격증도 있느냐?
있고 말고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이래봬도 따놓은 자격증만 13개이옵니다.
내 시놈이 재주도 좋구나. 그럼 한번 물어나 볼까?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전하.
다리우스는 잔뜩 기대에 차서 지난밤 꾸었던 꿈 얘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이 말이다. 꿈속에서 글쎄 마케도니아 군사들이 큰 불꽃 속에 갇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놈은 내 발을 닦으며 시중을 들고 있고 말이다. 그런데 이놈이 벌떡 일어나서 벨루스 신전 쪽으로 가더니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야. 마케도니아 놈들이 화염 속에 갇혀있고 알렉산드로스가 내 시중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나의 승리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야, 정말 길몽이 따로 없군요, 전하. 이건 뭐 굳이 해몽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어서 잘 좀 풀어봐라.
원하신다면 제가 신통한 재주로다가 전하의 꿈을 잘 풀어보겠습니다요. 자, 먼저 길을 모으렵 쭈엘리엘리엘라 슝엘라리엘라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아니 뭐라고 나왔길래 그처럼 놀라느냐?
내관은 다리우스의 물음에도 한참 동안이나 말을 잇지 못했다. 실로 엄청난 해몽이 나온 것인데.
꿈이 너무 흉측하여 그대로 말했다가는 전하가 나를 살려두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거짓말로라도 둘러대야겠다.
내관이 속으로 이런 수를 쓰고 있는지도 모른 채 다리우스는 그를 다시 한번 재촉한다.
궁금해서 돌아가시겠다. 무슨 꿈인지 어서 해몽을 해보아라.
아이고, 아이고, 소인이 그만 전하의 꿈에 취해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제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좋은 꿈은 처음입니다, 전하.
그게 그렇게 좋은 꿈이더냐?
네? 아, 여부가 있겠습니까? 장차 대왕께서 마케도니아와 알렉산드로스를 누르고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임을 예견하는 꿈입니다.
사실 그 꿈은 마케도니아가 이루려는 찬란한 업적과 함께 알렉산드로스가 아시아를 움켜쥐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었다. 내관은 다리우스에게 아첨하기 위해 그와 같이 거짓 해몽을 했던 것이다.
꿈의 기운이 사라지기 전에 어서 공격을 서둘러야겠다. 알렉산드로스 이놈이 내가 무서워 킬리키아에서 진을 치고 있는 모양인데 당장 쳐들어가 놈을 혼쭐 내줘야지.
사실 알렉산드로스가 킬리키아에서 지체한 것은 병이 나서였다. 그 병은 피로 때문이라고도 하고 얼음처럼 찬 키트누스 강에서 목욕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아이고, 아이고, 온 몸에 마디마디가 쑤셔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을 때가 아닌데 말이지.
알렉산드로스의 병은 꽤나 심각하여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면서 누구 하나 고쳐보려고 나서지 않았다. 치료를 시작했다가 병을 낫게 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의 오랜 벗인 필리포스가 그의 병이 위독한 것을 보고 목숨을 걸고 고쳐보기로 결심했다. 진심으로 알렉산드로스를 아끼는 친구로서 죽음까지도 같이 하는 것이 자신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정성을 다해 약을 지어서 알렉산드로스에게 가져갔다. 이 약을 드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시아 정벌을 완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였다.
멈춰! 멈추시오!
알렉산드로스가 약을 막 마시려 하던 찰나 병사 하나가 급히 달려오더니 웬 종이를 내미는 것이었다. 그것은 파르메니오 장군이 보낸 밀서였다. 알렉산드로스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당장 봉해진 끈을 풀어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편지의 내용은 놀라운 것이었다.
필리포스가 다리우스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은 것은 모자라 그의 공주와 결혼하여 다리우스의 사위가 된다는 조건으로 대왕을 독살하려 합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편지를 읽은 알렉산드로스는 무슨 영문인지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필리포스가 지어올린 약을 그대로 마시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알렉산드로스는 한 손으론 약을 마시며 나머지 한 손으로 필리포스에게 편지를 건넸다. 이것은 정말 볼만한 광경이었다. 한 사람은 편지를 읽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약을 마시고 있었다. 잠시 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알렉산드로스의 얼굴에는 우정과 믿음이 어려 있었고 필리포스는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다. 필리포스는 두 손을 들어 결백을 맹세한 뒤에 알렉산드로스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대왕과의 우정을 걸고 맹세합니다. 부디 저들의 모함을 듣지 마시고 제 처방을 따르십시오. 저는 대왕을 반드시 병에서 낫게 해드릴 겁니다. 이 필리포스를 믿어주십시오.
몸속에 약기운이 퍼지자 알렉산드로스는 말할 기운도 잃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그러자 필리포스는 알렉산드로스를 자리에 눕히고 그날부터 정성껏 간호를 하기 시작했다. 필리포스의 정성 덕분이었는지 얼마 뒤에 알렉산드로스는 정말로 건강을 회복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죽었으리라고 의심하던 마케도니아 국민들 앞에 그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 주었다. 이 알렉산드로스의 첫 위기였네요.
야.
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 필리포스라는 벗이 있어서 병을 고칠 수 있었는데요.
네.
알렉산드로스 아버지 이름도 필리포스였는데
아, 맞다.
동명이인인가 봐요.
아, 그런가 봐요.
이 필리포스가 이렇게 흔한 이름이었나 보죠?
철수였군요, 철수.
근데 야, 이거 어떻게 약을 먹었을까?
아, 그
어?
장면을 상상을 해 보면
네.
알렉산드로스가 그 방금 친구가 준 약을 마시면서 편지를 딱 건넸던 그 둘 사이에 그 오고 갔던 그 순간에
네.
믿음과 긴장감은 정말
그쵸.
그다음에 다리우스의 그 사위가 된다는 얘기만 듣고 친구지만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이라는 자리는 사방이 다 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진정한 내 편이 누군지 분간이 안 되는데
네.
참 그래서 그 1인자는 외롭잖아요.
그렇죠. 1인자는 언제나 외롭죠. 뭐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예. 누구다라고 말을 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 스스로 계속 자신을 다독이면서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예.
야, 참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이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나는 신이 선택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어떤 그 시절에 이제 신탁 거의 신탁에 가까운
네.
그런 앞날을 정해진 운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혹시 그런 믿음 때문에 내가 이걸 먹어도
예.
신이 나를 지켜준다면
그렇죠. 신이 나의 앞날을 뭐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나는 두려울 게 없다.
네.
뭐 이런 거죠.
저희가 처음 이거 낭독했던 날
네.
필리포스 아버지 필리포스가 엄마가 구렁이
네.
같이 있는 걸 보고 신탁을
네.
받았잖아요.
네.
눈 멀 것이다. 근데
네.
필리포스는 생각해 보면은. 그 신탁대로 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죽었잖아요.
그렇네.
네. 그러면 알렉산드로스도 신탁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예외를 두고 저희가 이걸 읽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의 판단일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친구에 대한 그 믿음,
네.
그 친구에 대한 그 생각, 거기에 이렇게 확신을 갖고 행동한 거죠.
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저는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네. 와이클리프 진이 피처링 했네요. 샤키라의 Hips Don't Lie 듣겠습니다. 샤키라의 Hips Don't Lie 들으셨습니다. EBS 고전 읽기 플루타르크 영웅전 중에서 알렉산드로스 편을 각색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병도 고쳤으니까 다시 한번 심기 일전해서 아시아 정복을 위해서 나아가야겠죠?
네,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네, 알렉산드로스 얘기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기원전 333년 10월 건강을 회복한 알렉산드로스는 당시 다리우스의 진영이 있던 실리시아로 출발한다. 다리우스는 실리시아의 이수스 평원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가 알아놓은 사이 겁에 질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에게 투항을 한 한 명의 마케도니아 병사가 있었다. 그는 다리우스가 좁은 골짜기로 들어가 알렉산드로스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알고 완강하게 반대했다.
많은 병력으로 소수의 적을 섬멸하시려면 넓은 평야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옮기지 마시고 이 평원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리우스는 평원에서는 적이 쉽게 도망갈 것이며 알렉산드로스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병사가 다시 한번 말했다.
에이,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왕을 피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반드시 싸우러 옵니다. 아마 지금도 서둘러서 진군하는 중일걸요?
그러자 다리우스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영을 철수하여 실리시아로 진격했다. 바로 그때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를 찾아 시리아로 진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다시 각자의 진영을 향해 되돌아서야 했다. 알렉산드로스는 실리시아로 들어가는 험한 길목에서 다리우스 군을 치기로 하고 급히 행군을 서둘렀다. 한편 다리우스는 빨리 골짜기를 벗어나 넓은 평원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다. 다리우스는 그때서야 실리시아에 너무 깊숙이 들어온 것을 후회했다. 그것은 바다와 산을 가로질러 흐르는 피나루스 강 때문에 자신의 대군을 움직이기엔 매우 불리했지만 소수의 병력인 마케도니아 군에게는 유리한 지형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다리우스의 군대는 수십만으로 추정되는 대군이었다. 반면에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3만 명 정도로 상당한 열세였다.
젠장, 젠장, 젠장! 이 골짜기에선 속도를 낼 수가 없으니 이대로 가다간 마케도니아 놈들에게 고립되고 말겠어!
그것은 사실이었다. 전략적으로 우위에 서 있던 다리우스였지만 급경사 지역인 실리시아에서는 기병을 주력으로 하는 페르시아군은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드디어 총 공격이 시작됐다. 알렉산드로스는 에마 부케팔루스를 타고 갑옷과 세깃 장식을 단 투구를 번쩍이며 마치 전쟁에 취한 사람과도 같이 근위 부대를 이끌고 적을 향해 돌진했다. 알렉산드로스가 던진 승부수는 정예 근위 부대를 돌격시켜 페르시아군의 좌익을 돌파한 뒤 자신이 다리우스와 직접 대결을 벌이는 것이었다. 알렉산드로스가 돌격을 거듭하여 다리우스의 호위를 막고 있는 귀족들을 연달아 쓰러뜨리고 그에게 가까이 도달하자 다리우스는 당황한 나머지 급히 전차를 타고 도주했다. 알렉산드로스는 급히 그를 뒤쫓아갔으나 다리우스는 이미 어둠을 타고 산속으로 피신해버린 뒤였다. 마케도니아군은 페르시아군의 전차와 무기 등 여러 전리품과 함께 대승을 거두었다.
아, 이거 참 싱거워서. 페르시아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였단 말이야. 그나저나 다리우스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 계셔.
분하다, 분해. 내가 이 전투에서 패한 것은 전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지형이 내게 불리했기 때문이야. 산과 바다에 갇혀있지만 않았어도 승리는 내 것이었는데. 알렉산드로스, 이번엔 너의 운이 좋았다만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땐 내 기필코 오늘의 서력을 갚아주겠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는 11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전사자를 내고 자신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달아났다. 알렉산드로스가 진영으로 돌아오니 병사들은 값진 전리품들을 마음대로 거두고 있었다. 적들은 가벼운 무장을 위해 물자의 대부분을 다마스쿠스에 두고 왔지만 그래도 챙길 만한 물건은 얼마든지 있었다.
굽 넣어라 뚝뚝, 은 넣어라 뚝뚝, 보물 창고가 따로 없구먼.
야, 이 정도 보물이면은 3대가 떵떵거리면 먹고 살 수 있겠어.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사랑 순이의 품에 잔뜩 안겨줘야지.
뿐만 아니라 다리우스가 쓰던 막사에는 금과 은이 수두룩했고 값진 물건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의 막사로 가서 갑옷을 벗으며 말했다.
자, 우선 다리우스의 목욕탕에서 나 피로를 좀 풀어볼까?
그러자 곁에 있던 시종 하나가 말했다.
아닙니다.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목욕탕이라고 하셔야죠. 배배한자의 물건은 정복자의 것이 되니까요.
목욕탕에는 향기가 가득했고 정교하게 금을 박아서 만든 욕조와 손화로가 있었다. 또한 순금으로 된 그릇에는 그 귀하디 귀하다는 향유가 담겨 있었다. 목욕탕에서 나온 알렉산드로스는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막사로 갔다. 그런데 그가 만찬을 들고 있을 때 보고가 들어왔다. 포로 중에 끼어있던 다리우스의 아내와 미혼인 두 딸이 다리우스의 전차와 활을 보고 그가 죽은 줄 알고 통곡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들 모녀를 데려오라고 이르고는 그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리우스는 죽지 않았으니까 울지 마시오. 그리고 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나는 다만 아시아를 정복하려는 것뿐이며 다리우스에게 개인적인 미움은 없어. 당신들을 지금까지 생활했던 것과 똑같이 지낼 수 있게 해줄 테니 그 아무 걱정 마시오.
알렉산드로스는 승리의 기쁨보다도 그들의 서름이 더 가슴에 와닿았던 것이다. 당시의 전쟁 풍습으로 보아 아무리 왕가나 귀족 출신이라도 전쟁에서 지고 포로가 되면 한낱 노예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 상황에서 포로가 된 왕의 가족에 대한 알렉산드로스의 이러한 은혜는 그녀들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너그럽고 친절한 말들은 그대로 실천에 옮겨졌다. 그는 병사들이 노획한 물건들 중에서 그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되찾을 수 있게 해줬으며 또한 왕족의 칭호와 지위를 그대로 가지게 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훌륭한 처사는 포로가 된 그녀들을 매우 정중히 대하며 절대로 거칠고 무례한 말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그래서 다리우스의 가족들은 비록 포로 신세였지만 비교적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네, 페르시아와의 두 번째 전투, 이수스 전투에서도 알렉산드로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참 다리우스가 조금만 더 이렇게 잘해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좀 전투다운 모습을 딱 보여주면은 저희도 낭독하는 재미가 더 날 텐데
네.
이게 너무 쉽게
아, 그 4시가 진언을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그 아까 그 4시?
네, 진언을 드렸으면 다리우스가 긴장하고 좀 잘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왕을 속였습니다.
네, 다리우스가 전투에서 패하고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가족들은 인질로 잡혀 있고요.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는 그 다리우스의 부인과 딸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고 여기서 또 알렉산드로스의 인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남자의 품격을 느낄 수가 네, 있는 장면인
참
거죠.
참 큰 사람인 거죠. 네. 대범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보통 이런 전쟁에서의 네. 그 모든 지역과 여자들은 거의 전리품 수준으로 네. 사람들을 되게 비인격적으로 대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잖아요. 알렉산드로스는 보통 사람들과 늘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뭔가 거꾸로 보는 사람. 세상을 거꾸로 볼 줄 아는 사람.
네. 뒤집어 보기도 하고
그런 건 예. 많이 배울 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다리우스도 알렉산드로스에게 고마워해야죠. 부인이 그렇게 소문난 미인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도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이 다리우스는 자기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딸들을 다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뭐 고맙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왕인 거죠. 자기 가솔들을 버리고 간 왕, 이 왕 어떻게 할까요?
근데 왕은 또 왕이 존재해야 그 나라가 존재하는 네. 거니까.
아,
또 그렇구나. 부인하고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또 버려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게요. 아, 갑자기 네. 한나라 그 한 고조가 생각나는군요. 유방도 자기 살려고 네. 달리는 전차에서 막 자기 자식들을 계속 버리고 막 뛰던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알렉산드로스는 아시아 정복 말고는 다른 생각은 별로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뭐 여자 돈 이런 거 하나도 안 밝히잖아요. 무조건 세계 정복인 거지.
플루타르크가 혹시 네. 그 부분을 살짝 빼놓고 쓰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남자인데 이 엄청난 이렇게 되게 이쁘게 컸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남자에게 네. 여자가 없다는 게
근데 욕심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엄청난 욕심쟁이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시아를 정복하겠다고 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건데 이거.
자, 노래 들으면서 생각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서인국입니다. 웃다 울다. 서인국의 웃다 울다 들으셨습니다. 다리우스가 지금 웃다가 울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 군이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네.
아직 다리우스와의 최종 대결에 남았지만 뭐 거의 승리한 거나 다름없지 않은가?
어떻게 승리하는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도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낭독 속으로 들어가시죠.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오스를 즉시 추적하지 않고 더 멀리 진격하기 위해 해안 지방을 완전히 정복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페르시아 해군의 근거지인 페니키아로 향했다. 그러자 키프로스 섬을 다스리던 여러 왕들과 페니키아의 여러 도시들은 그에게 항복해왔다. 그러나 페니키아의 옛 수도이며 연안 지역 최강의 도시인 티레시는 마케도니아 군에 대해 철저히 적대적 태도를 취하였다. 알렉산드로스는 섬에 건설된 이 도시를 육지에서 공격하기 위해 바다를 매립하고 제방을 만들기 시작했다. 또한 성을 공격하는 무기인 공성구로 성벽을 공격했으나 매번 실패하고 말았다. 티레는 뛰어난 방어 전술로 무려 7개월이나 버텨냈고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길어진 전투에 점점 지치기 시작했다.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나 더 이상은 못해 먹겠어. 벌써 오늘로 7개월째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뇨. 저 티레 놈들은 밥에 고무줄을 넣어 먹나? 왜 이렇게 질긴 거야, 응?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그 아무리 알렉산드로스 대왕일지라도 역시 페르시아한테는 안 되는겨. 아니 사람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이거 맨 땅에 헤딩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요. 이거 아이고.
맞아. 안 되겠어. 나 더 이상 못해. 오늘부로 군인 끝이야. 응? End. 내 당장 저 대왕께 사직서 쓰고 올 텐께 말리지 마. 어? 아 거참 뭐 말리지 말란께.
아 그럼 가보든가. 누가 말린다고 그려 지금 시방. 아무도 안 말렸어. 가 어여 가.
그래? 그럼 뭐 나 좀 더 생각해보자고.
병사들의 동요를 눈치챈 알렉산드로스는 작전을 바꿔서 우선 군대를 좀 쉬게 해놓고 적을 견제하기 위해 소수의 부대만 이끌고 성을 공격하기로 했다. 공격에 앞서 승리를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언가 아리스탄데르가 기쁜 얼굴을 하며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대왕이시오, 성은 반드시 이번 달 안에 함락될 것입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아리스탄데르의 말을 비웃기 시작했다. 성을 공격하려던 그날이 바로 그 달의 금음날, 즉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이다.
아이고, 그 이제 예언가도 그 마탱이가 가부럽구먼. 응. 아, 저작자 말로란 말이여. 오늘 밤에 일이 벌어진다는 거잖여. 응? 아니 그 무슨 가능성이 0.00000000000001%라도 있는 소리를 해야지. 아 요즘 그 새로 유행하고 있는 유머 그 뭐여? 응? 그 뭐여?
그러나 항상 아리스탄데르의 말을 존중해왔던 알렉산드로스는 병사들의 말을 개의치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오늘은 이 달의 마지막 날인 30일이 아니라 23일로 하겠다.
뭐 이렇게 놀랄 줄 알았나? 한번 써먹은 것을 여기서 또 써먹네. 아이고 참. 아니 대왕이 무슨 시간을 돌리기는. 어? 돈데기리기리기리 돈데기리기리기리 돈데만이야 뭐여.
알렉산드로스는 병사들의 비웃음을 무시하고 다시 한번 티레성의 공격을 명했다. 공격이 시작됐을 때 알렉산드로스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맹렬히 성을 공격하게 했다. 그러자 진영 뒤에서 쉬고 있던 다른 병사들도 이 치열한 공격을 보고 자신들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그들의 뒤를 이어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딜의 성은 그날 밤에 함락됐다. 알렉산드로스의 그 소아시아 해안 정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는 거죠?
네, 이건 뭐 나라 사고 파는 그 게임 기억나시죠? 부루마블 게임.
그런 게임 있어요?
네, 이 네모난 판에 각각의 도시들이 이렇게 있는데 말 돌아다니면서 네, 네. 이건 내 땅, 내 땅 이렇게 사는 그런 게임인데
네.
이건 부루마블 게임도 아니고 진짜로 이건 진짜로 지금 실제로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척 가져가네요. 저는 그 스케일이 상상이 안 돼요, 지금.
그러게요.
네, 진짜 무슨 게임 하는 것 같네요.
대단한데요.
그 알렉산드로스 같은 사람을 왕이나 장군으로 모시면 그 밑에 부하들은 한편으로는 든든하면서도 그래도 참 피곤했겠어요.
알렉산드로스는 워낙 생각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생각하는 방법을 이렇게 읽으면서 같이 따라가 보려고 그러면 예. 사실은 잘 안 따라가죠.
그렇죠. 짐작을 못하니까. 네. 예. 이만큼 나라를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전진 그러잖아요.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 설정에 따라가지도 못했고 신탁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운명을 따라서 계속 전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게요.
실천하는 사람 알렉산드로스. 네.
티레성만 해도 7개월 동안이나 계속 지지부진한 싸움을 이어갔는데 그러니까 병사들이 뭐 지칠만도 하죠.
청취자 여러분들 그 30일을 딱 듣고 아하 했지만 알렉산드로스가 오늘은 23일이야 했을 거라고는
야,
모든 룰을 이렇게 다 바꾸는 사람 같아요. 알렉산드로스는.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고전읽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흥미진진한 알렉산드로스 얘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은철 씨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서영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마룬5입니다. Move Like Jagger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혜정이었습니다.